출애굽기 92번 메시지 등대 첫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등대에 이르렀습니다. 금등대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 중에 가장 비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삼일 하나님의 표현. 등대는 삼일 하나님의 표현을 상징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등대가 얼마나 비밀한가에 대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기에 충분합니다. 우주 가운데 삼일 하나님보다 더 비밀한 것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 안에 있는 신성한 계시 가운데 가장 수수께끼 같은 요소가 또한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역대로 성경을 읽는 이들은 성경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 곤혹을 치러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삼일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등대가 삼일 하나님의 표현임을 보는 것은 매우 도움을 줍니다. 역대로 유대 백성은 등대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랍비도 등대가 삼일 하나님의 표현을 상징한다고 말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러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상 등대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그분에 의해 최근에 회복된 진리입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는 등대가 삼일 하나님의 표현을 상징하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해 전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등대가 삼일 하나님의 표현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등대의 문제를 깊이 살펴볼 때 우리는 성경이 온전한 실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를 말씀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해서는 안 되며 성경의 모든 다른 책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등대는 출애굽기에서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스가랴, 계시록에서도 언급됩니다. 계시록 1장에 의하면 등대는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일곱 등불은 그 영입니다. 이 얼마나 비밀합니까? 결국 신성한 계시의 완성에서 출애굽기 25장의 등대는 교회가 되고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영이 됩니다. 등대가 교회와 하나님의 영 모두와 연관되어 있는 까닭에 이를 통하여 우리는 대단히 많은 것이 등대에 포함되어 있음을 봅니다. 계시록은 또한 교회와 영을 강조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은 나아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과 교회가 말씀하심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봅니다. 지난 세기에 어떤 교사들은 구약의 예표들의 의미를 강조하였습니다. 등대에 관하여 이 교사들은 주로 등대가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옳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교사들은 등대가 삼일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과 최종적으로 교회가 되는 것과 등대의 일곱 등불이 하나님의 일곱 영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본질. 등대의 본질과 대화 등불들을 깊이 상고할 때 우리는 등대가 참으로 삼일 하나님의 표현임을 봅니다. 25장 31절에 의하면 등대는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금이 등대 전체의 실질이요 요소입니다. 예표론에서 금은 신성한 본성,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등대의 이 본질의 요소를 깊이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것이 신성한 본성을 상징함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그 본성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등대의 실질임을 볼 수 있습니다. 금등대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 안에 존재합니다. 대, 아버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추상적입니다. 아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분의 체현이십니다. 개는 아버지 하나님의 체현이신 아들 하나님을 상징하는 형태입니다. 등대의 이 확실한 형태는 금의 체현입니다. 신약에 의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안에 체현되셨습니다. 여기 등대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상징하는 본질을 보고 아들을 상징하는 견고한 형태를 봅니다. 등 출애굽기 25장 37절은 등잔 일곱을 만들어라고 말합니다. 이 일곱 등불은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일곱 영이심을 상징합니다. 등의 빛남은 표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일곱 등불은 아버지 하나님의 체현이신 아들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일곱 등불이 하나님의 영임을 봅니다. 우리는 등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의 요소와 아들 하나님을 상징하는 대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일곱 등불을 보는 까닭에 등대 자체가 삼일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집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계시록에서 등대가 교회가 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깊어지고 풍부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상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본성과 아들의 체현과 성령의 표현을 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본질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체현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표현이십니다. 등대는 출애굽기 25장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계시록 1장에서는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유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재생산되셨다는 것과 하나의 등대가 일곱 개의 등대가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우리는 걸작품을 보지만 계시록 1장에서 우리는 재생산되고 증가된 걸작품을 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하나의 등대와 계시록에 있는 일곱 등대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처음에 하나님의 표현은 등대이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었습니다. 이제 이 표현은 금등대들인 교회들 안에서 재생산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가 재생산되었음을 봅니다. 교회는 사실 그리스도의 재생산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모두가 삼일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아들의 체현과 영의 표현을 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거처 안에 등대는 바깥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소, 즉 하나님의 거처 안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체험 가운데 아직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대단히 많은 시간을 바깥들에 있는 제단, 십자가에서 보냅니다. 매우 참된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떠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의 체험 가운데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에 있습니까? 성소 안에 있습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십자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이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된 성도들을 상징함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거처 안에 있는지를 자문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으로 건축되었는가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대단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십자가에 있고 다른 사람들과 건축되지 않은 까닭에 등대의 체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전혀 없다면, 성도들과의 건축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등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등대는 바깥들에 있는 십자가 근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처 안에, 즉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건축된 성도들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모든 지방교회는 등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그분의 거처를 위해 건축된 집으로 간주하십니다. 등대를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진설병의 상 다음에 계시의 순서에 의하면 등대는 진설병의 상 다음에 옵니다. 이 상은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 공급의 근원이심을 보여주는 한 예표입니다. 등대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상은 생명의 공급이요 등대는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의하면 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설명하기는 다소 어렵지만 예증하기는 쉽습니다. 생명은 빛이지만 사망은 어둠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죽는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망은 어둠을 낳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눈먼 상태는 사망과 동일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눈멀고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 있으므로 또한 눈멀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 공급을 받을 때 영적인 시력을 얻으며 이 시력은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는 생명 공급으로부터 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먼저 상을 체험하고 나서 등대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에서도 생명 공급과 빛 사이에 연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먹지 않고 지낸다면 그의 시력은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시력은 좋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 공급의 부족이 시력의 상실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또한 생명 공급이 시력, 빛을 가져옴을 가리킵니다. 생명의 빛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등대에 나아가기 전에 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상위의 생명 공급으로 영양분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체험에서 등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양식, 즉 생명의 공급을 얻을 때마다 등대로부터 빛이 우리에 비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형제가 어떤 문제에 관하여 그가 옳고 그의 아내가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에서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린 후에는 그의 시야가 맑아져 그 문제에 관하여 핏빛춤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는 그가 잘못한 사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 공급을 취할 때 자동적으로 생명의 빛을 받는다는 사실을 예증합니다. 정금으로 만듦. 우리는 31절로부터 등대가 정금으로 만들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금은 순수하고 신성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표현을 위한 아버지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는 순수하고 신성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등대인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일곱 교회들이 일곱 금등대들임을 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 고향된 강한 인성, 합당한 인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실상은 전혀 인성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신성에 달려있습니다. 신성한 본성이 우리 안으로 얼마나 많이 분배되는가가 우리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교회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왜 당신들은 당신 자신들을 교회라 부르는가? 우리는 당신들만큼 교회가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측량 표준에서 교회는 신성으로 측정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습니까?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는 신성한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우리가 매우 제한된 분량의 신성한 요소, 즉 신성만을 소유했다면 그때 우리의 지방에 있는 교회는 제한되고 작고 미성숙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큰 분량의 신성을 소유한다면 교회의 실질성은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땅 위에 계셨을 때 인성과 신성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고 있었던 것은 그분의 인성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전혀 언급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를 빛으로 언급하지만 요한이 언급한 방식대로는 아닙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계시함으로 명백하게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심은 그분의 신성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만일 그분이 신성하시지만 단순히 선한 사람이었다면 그분은 생명의 빛이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복하거니와 생명의 빛은 그리스도의 신성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등대가 정금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한 본성으로 인해 빛나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주입된 신성한 요소로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빛남의 정도는 우리 안에 신성한 요소의 정도에 따릅니다. 만일 당신이 아무런 신성의 부분 없이 천연적인 방법으로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랑이 많다면 당신은 어떤 빛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신 안에서 빛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의 신성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합니다. 빛은 인성으로부터가 아니라 신성으로부터 옵니다. 쳐서 만든 것으로. 출애굽기 25장 31절은 등대를 쳐서 만들되라고 말합니다. 36절은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쳐서 만든 것은 고통들을 상징합니다. 두들겨 맞는 것은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계셨을 때 그분은 많은 고난, 많은 매질을 체험하셨습니다. 법계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 두들김을 당하였습니다. 두 그룹들은 금을 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영광의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두들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표현된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고난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등대에서 금은 하나님의 빛을 발하기 위해 두들김을 당하였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등대 위의 빛이 법궤 위의 영광과 동일함을 뜻합니다. 둘 다 두들겨진 금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함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빛은 밝게 빛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추구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들이 유용한 까닭에 고난들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어려움, 즉 금의 아무런 두들김도 체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나 당신의 자녀들이 항상 당신에게 좋다면 당신이 빛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당신의 가족 생활에서 난관에 봉착한다면 이 어려움들은 당신을 빛나도록 도울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들 안에 있는 금을 쳐서 빛나도록 돕는 작은 망치들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치수가 없음. 우리는 등대의 치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룹들의 치수도 등대의 치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등대가 얼마나 높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기구들과 등대의 무게가 한 달란트였음을 알기는 하지만 등대 자체의 정확한 무게는 알지 못합니다. 때때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는 것만큼이나 의미심장합니다. 등대에 수치가 없다는 것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이 바라는 빛이 한량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등불의 빛남은 측정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빛남은 한량없습니다. 그분의 신성도 그분의 빛도 측량을 초월합니다. 밑판과 줄기. 31절은 등대의 밑판과 줄기를 말합니다. 밑판은 안정성을 위한 것이며 줄기는 힘을 위한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주 예수께서 항상 안정되고 강하셨음을 계시합니다. 그분은 항상 안정된 기초를 지니셨으며 그분이 직면한 상황이 어떠하든 강한 줄기로 서 계셨습니다. 마디들이 있는 잔들과 꽃봉오리. 이제 우리는 등대의 이해하기 어려운 한 방면에 이르렀습니다. 31절은 등대에 관해 그 잔들과 마디들과 꽃봉오리를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잔들은 무엇이며 왜 그것들이 가지들과 줄기 위에 있습니까? 꽃봉오리는 히브리의 추가적인 번역이기는 하지만 사실 꽃봉오리는 꽃송이를 의미합니다. 이 꽃송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젊었을 때 나는 이것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는 각 가지마다 잔 위에 마디가 있고 마디 위에 꽃송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잔과 마디와 꽃봉오리는 한 송이의 꽃, 하나의 꽃송이의 모든 부분입니다. 한 송이의 꽃, 예를 들어 살구꽃에는 여러 층이 있습니다. 바닥층은 파래서 마치 푸르니까 같을 수 있습니다. 이 바닥층을 묘사하는 합당한 말이 꽃받침입니다. 31절에 마디라는 말은 꽃받침, 즉 꽃의 바깥잎으로 된 푸른 층을 가리킵니다. 꽃받침은 꽃봉오리를 담습니다. 꽃의 머리 부분인 꽃봉오리가 사실 꽃 자체입니다. 32절에서 잔이라는 말은 꽃받침과 꽃봉오리를 포함한 꽃 전체를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잔은 온전한 꽃과 동일합니다. 이 잔은 바닥의 꽃받침과 머리의 봉오리로 구성됩니다. 봉오리들이 필 때 꽃이 생깁니다. 등대에서 자는 살구 꽃송이, 살구꽃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구꽃은 잔이라 불리웁니다. 살구꽃은 이른봄에 다른 나무들보다 먼저 꽃이 핍니다. 모든 살구꽃은 잔입니다. 잔의 바닥에 꽃받침이라 부르는 잎으로 된 푸른 부분이 있고 이것은 꽃봉오리들을 지탱하는 용기를 형성합니다. 결국 이 봉오리들이 꽃들이 됩니다. 잔들은 살구 꽃송이들과 같은 형체를 이룸. 살구 꽃송이들과 같은 형체를 가진 잔들은 꽃피는 부활 생명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의하면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 살구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사망으로부터 나오는 부활 생명의 묘사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막대기였지만 부활을 통하여 살구들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살구 꽃송이는 부활 생명의 개화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살구나무가 이른봄의 개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살구 꽃송이는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르려 함이니라 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살구와 서두르다란 말은 같은 근원에서 나옵니다. 이 어근은 지키다, 경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부활은 지키는 것, 경계하는 것, 서두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부활은 일을 서두릅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에 의하면 주님의 뜻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그것을 서두르는 것, 즉 그분이 서둘러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신 것이 전적으로 신성의 문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그것이 다 부활 안에 있는 문제임을 봅니다. 부활 생명 없이 빛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신성과 부활 안에서만 생명에 비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성과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비치시기 위한 선행 조건입니다. 원칙상 우리의 체험에서 볼 때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우리의 인성으로 빛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바라고자 한다면 우리는 신성을 소유해야 하고 부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부활은 신성한 빛이 빛나기 위한 기초입니다. 꽃봉오리들을 담고 있는 꽃들의 마디들과 꽃받침들과 표면에 푸른 잎으로 된 부분들. 꽃봉오리들을 담고 있는 꽃들의 마디들과 꽃받침들과 표면에 푸른 잎으로 된 부분들은 부활 생명에 지탱하고 지지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빛을 비추는 것은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화는 그것을 지지하고 지탱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처음으로부터 우리는 신성한 빛을 비추기 위해 우리의 빛비춤을 지탱하고 지지하는 용기로서 마디와 꽃받침인 부활 생명을 가져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용기인 부활 생명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꽃송이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빛의 비춤이 그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디들과 꽃받침들이 없다면 꽃피는 봉오리들은 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성한 빛의 빛남을 떠받치고 지지하고 지탱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가족과의 일상생활에서 당신이 신성한 빛으로 비추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갑자기 당신이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으로 되돌아가 특히 당신의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천연적인 방법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즉시 당신의 꽃봉오리들은 떨어지고 당신의 빛비춤은 중단됩니다. 당신이 꽃봉오리들의 지지물인 꽃받침을 상실한 까닭에 더 이상 빛비춤이 없습니다. 부활 안에 있을 때 당신은 꽃 피우고 있으며 빛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부활을 떠나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으로 되돌아갈 때 당신은 즉시 빛비춤을 멈춥니다. 당신이 몇 분 전에는 빛을 비추었겠지만 지금은 부활 생명의 지지물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꽃봉오리에 지지물인 꽃받침이 제거될 때마다 꽃은 떨어지고 집니다. 개화가 없으면 빛비춤도 없습니다. 신성한 빛의 비춤은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유지됩니다. 꽃봉오리들과 꽃잎들은 부활 생명의 표현을 상징합니다. 부활 생명은 용기이며 꽃송이이고 지지물이며 표현입니다. 양쪽에 각 세 가지들. 출애굽기 25장 32절은 가지 여섯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등대의 양쪽에 층층으로 배열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3이라는 수는 부활과 3일 하나님을 모두 의미합니다. 사실 부활은 3일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생명주는 영은 3일 하나님의 최종적인 표현이고 사람을 향한 3일 하나님의 최종적인 도달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주는 영은 3일 하나님의 최종 완성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부활 안에서 부활과 더불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생명주는 영은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입니다. 부활은 바로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수는 한편으로 3일 하나님을 가리키고 다른 한편으로 부활을 가리킵니다. 부활은 바로 3일 하나님입니다. 등대에서 부활은 살구꽃송이로 상징대 뿐만 아니라 등대의 양쪽에 각각 있는 세 가지로도 상징됩니다. 더 나아가 가지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가지 냄을 상징합니다. 세 가지씩 두 무리로 되어 있는 여섯 가지들은 생명의 빛의 간증을 상징합니다. 둘은 간증의 수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내보내셨습니다. 동일한 원칙에서 등대의 양쪽에 있는 두 무리의 가지들은 생명의 빛의 간증을 상징합니다. 마디와 꽃봉오리가 달린 각 가지의 살구꽃송이 형상을 가진 세 잔들. 마디와 꽃봉오리가 달린 각 가지의 살구꽃송이 형상을 가진 세 잔들은 부활생명 안에서 부활생명과 더불어 개화하는 부활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각 가지마다 세 개의 꽃송이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활과 함께하는 부활, 부활 안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등대는 살구꽃송이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여기서의 신성한 사상이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계시합니다. 등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참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금등대에서 우리는 신성과 부활과 생명의 빛을 봅니다. 빛비추는 것은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비록 인간적이고 체면적이지만 거듭남을 통하여 신성한 본성이 있는 신성한 생명을 영접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가 신성한 본질, 신성한 요소, 즉 신성을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한영되는 것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고 신성을 살아야 합니다. 대단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간과합니다. 대신 그들은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천연적인 인성을 개선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천연적인 인성 안에는 신성도 부활도 빛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안에 남아있어서는 안되며 부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을 것이고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한 요소와 더불어 꽃피움, 빛비춤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꽃피움이 빛비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꽃피울 때 우리는 빛비춥니다. 등대에서 우리는 신성과 부활을 봅니다. 이제 이 부활은 꽃피우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꽃피울 때마다 빛이 비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 이 꽃피움이 빛비춤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금등대의 묘사를 깊이 살피고 그것에 대해 기도할 것을 공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늘 어떻게 우리의 빛비추고 계시며 어떻게 우리가 신성한 본성과 부활 안의 꽃피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빛비추는 지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추면 비출수록 우리는 일곱 명을 더 많이 지닌 교회가 될 것입니다.